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제7절입니다. 19편 7절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거룩한 지혜와 힘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두 번째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행법으로 이루어진 이 1절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가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소성케 하고와 지혜롭게 하고가 짝을 이룹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해 말씀하실 때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뿌린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먹어버리거나 사람에 의해 밟혀버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잎과 가지가 무성하여 커다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올바르게 증거된 것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처럼 뚫고 들어가 무슨 일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그 말씀은 포근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서 사랑을 받고 지성을 깨우치고 의지를 움직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작용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아주 드넓은 숲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고 빽빽한 나무의 군락을 이루지만 그 모든 나무들은 한때 하나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그렇게 거대한 나무의 숲을 이루게 된 것처럼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떨어져 자랄 때 아주 훌륭하게 성숙하여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지탱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지탱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신자는 바로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담겨진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신자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신자됨은 바로 그렇게 심겨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의 현재적인 경험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능력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는 회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비밀스러운 은혜의 작용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에두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야말로 증거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법궤를 가리켜 증거궤라고도 부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법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돌비와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였습니다. 왜 이 법궤를 증거궤라고 불렀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법궤라고 불렀을 때에 그것은 바로 그 법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돌비가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비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과 보호를 증거하는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함께 십계명의 돌비는 여호와에 관한 증거였습니다. 즉 십계명의 돌비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십계명은 모든 인류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두 군데에 십계명을 새기셨는데 하나는 돌비에 새기셨고 또 하나는 인간의 양심 속에 새기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인류의 마음속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또렷이 아로 새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라도 이미 그런 율법을 마음에 새김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과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 돌판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돌판을 직접 받지 않은 사람들도 가슴에 새겨진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가 행한 악과 잘못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는 증거궤라고 불렀고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이 증거라고 하는 말씀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고 좁게 보면 바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도리를 따라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최소한의 계명인 율법,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율법이, 그 증거가 인간을 지혜롭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많은 명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등등의 많은 명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를 모두 이성으로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죠. 동성애자들은 말합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니까 똑같은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미국의 동성연애자들이 항상 데모할 때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Equal Tax, Equal Right. 똑같이 세금을 내고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은 권리가 있다. 그런 주장하는 거죠. 제가 여러 해 전 호주에 갔을 때에는 거기에서 10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세계 동성애자 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왜 동성과 동성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안 되냐? 그 이성으로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이즈에 걸리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 완벽하게 에이즈를 예방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면 그럼 괜찮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 왜 아니냐는 겁니다. 왜 남자가 여자처럼 살면 안 되고 여자도 남자처럼 살면 안 되냐 이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섹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이에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이 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영어 단어 젠더가 있어요. 이건 이미 예전에는 섹스와 젠더가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섹스는 타고나는 거지만 젠더는 사회적인 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하는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협을 하면 현행법 위반이에요. 지금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지어 교회가 이게 문제를 겪고 있죠. 영국에서는. 남자 둘이 와서 결혼 주례를 서달라 그래서 목사가 싫다 그러면 현행범이에요. 체포돼요. 차별법에 의해서. 그럼 왜 동성애가 나쁜가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죠. 영국의 사상가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회적인 약속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약속이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우리가 싸우면 안 되는지를 이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고대의 사람들은 신전에서 서로 다투다가 신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은 신이 화를 내신다 하고 우리가 화목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도덕적인 것들의 대부분의 근거는 이성으로 입증될 수 없는 종교성에 있다고 규정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왜 그런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걸 찾아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이성만을 가지고 동성애자와 그 동성애자 아닌 사람들이 논쟁을 하면 판단이 흐린 사람들은 그 토론을 많이 듣고 있을 때 오히려 동성애자들의 의견에 훨씬 동정을 표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아름다운 인생이니 뭐 이런 TV 드라마 속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아주 버젓이 소개되고 하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에 미혹되는 것이 지혜가 없기 때문인데 결국은 이 지혜를 이 지혜가 없이는 우리들이 이런 미혹의 삶을 살게 되는데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신앙은 이성으로 논증하지 못해도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실 때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는 두 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과 이성이에요. 신앙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실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성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유추해서 자기가 결정하게 만들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겸하여져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물들은 이성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터득해서 이런 꽃이나 나무에서도 뭔가 약용 성분을 찾아내어서 약으로 사용합니다. 이거 모두 사물들의 자연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찾아냈기 때문이에요. 그 방대한 발견들을 같은 것끼리 묶고 달라 보이지만 같은 것을 묶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들을 나누어요. 이것을 종합과 분석이라고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류 사회의 기술 문명과 사회적인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진하고 학문의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많이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제가 한때 관심이 있어서 과외 선생님을 불러서 한 1년 동안 생물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나이도 젊었기 때문에 아주 열렬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요새는 힘이 없어서 공부를 하면. 근데 어쨌든 열심히 하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생물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1년 내내 가르치는데 내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선생님, 생명이 뭡니까? 이분 대답은 간단해요. 생물학은 그런 거 다루지 않습니다. 오. 네.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못 다루는 거예요. 규명을 못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만큼 내리기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왜? 분야마다 다 그것을 정의하는 게 의학자가 다루고 그다음에 생물학자가 다루고 뭐 다 달라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것들의 그 깊은 의미 우리에게 그 생명의 현상들은 생물학이 연구하지만 그 생명이 무엇이고 더욱이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고 그런 거 어려워요.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과학자예요. 제가 만났어요. 그분 전공이 재료공학인데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박사님은 최고의 학자인데 나는 신학자이지만 하나 물어봅시다. 에너지가 뭡니까? 마지막 그분 대답이 뭔지는 그게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그 최고의 과학자인데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본질을 설명하기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신학자에게 신은 누구입니까? 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인격적인 신앙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확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많은 사회적인 생활과 지식들이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획득한 지식들을 기초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물어봅니다. 우리 모두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저도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내가 그때 그 시간에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목격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왜? 너무 의식이 없고 어리니까. 그러면 몇 사람만 조작하면 내 평생 동안 몇 년, 몇 월, 며칠 생이라고 믿어오던 나의 이 지식이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얼굴과 아버지 얼굴을 알고 있어요. 그것도 몇 사람만 함께 모의를 해서 조작을 하면 충분히 다른 집안 아이를 다른 사람 엄마 아빠의 아들인 것처럼 일평생 믿으며 자손 대대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게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믿음을 기초로 토대를 이루고 있는 거죠. 뉴스를 보면서 어제 앙카라에서는 하고 할 때 난 앙카라에 못 가봤으니까 나는 저 뉴스를 믿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 자기가 직접 가보지 않고 확인해도 그냥 믿습니다. 동해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텔레비전으로 비춰주지 않고 방송으로 해도 우리는 진짜 그럴 거라고 믿어버립니다. 이러한 많은 믿음을 통해서 획득한 혹은 확률에 대한 신뢰를 통해 획득한 지식들을 기초로 우리의 사고와 판단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런 인식 능력과 또 하나는 마음의 기울기예요. 어떤 것들은 좋아하고 어떤 것들은 싫어하게 함으로써 어떤 사물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끔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그 온전한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물을 바라보시는 것 같은 동일한 인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게끔 하는 것이 성화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에게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A라고 생각하시는데 나는 B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싫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요즘 금연 광고가 나오는데 별로 유쾌하진 않아요. 아니 뭐 담배가 몸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텐데 누구 가게에 가서 폐암 한 갑 주세요. 뇌졸중 두 갑 주세요. 뭐 그러는 거예요. 무슨 광고를 그렇게 하나 들으면서도 마음이 좀 섬찟해요. 뭐 다른 훨씬 좋은 방법으로 금연을 호소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그 나쁜 걸 또 왜 이렇게 팔게끔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것은 명확관화하거든요. 커피는 몸에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담배는 좋은 성분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도 못 끊고 있는 분 계시죠? 오늘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끊으세요. 제가 다 알아요. 예. 예. 끊으세요. 근데 다 문제를 알면서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막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그 낭만적인 서술들을 막 하는 거예요. 담배에 대한 예찬을.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면 그 담배가 가지고 있는 명확하게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이거죠. 이러므로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하는데 이거를 바로 애혐의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혐오하는 감정을 통해서 판단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정반대의 싫어하고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주 사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신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자신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식은 사물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사용하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지식이 구슬이자면 지혜는 그 구슬을 어떻게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까 팔찌를 만들까 하는 것을 그 아는 원리에 대한 그 이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지혜와 미련함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의 반대말이 우둔함 혹은 미련하다예요. 자연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무지할 때 거기에 수많은 오류와 미신이 생겨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신은 심각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마리 퀴리 부인이 인류 최초로 방사능을 원소를 발견합니다. 그게 처음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물질이길래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그 방사선을 발산하고 그런 물질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후일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것을 극대화시킨 것이 핵폭탄이고요. 수소폭탄은 핵폭탄을 기폭장치로 해서 터뜨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소폭탄은 핵폭탄하고 비유가 안 되는 거죠. 핵폭탄이 터져야 수소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거를 발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방사능이 나오고 나서 그 방사능을 쏘이면 몸에 참 좋다는 속설이 퍼진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방사능 크림, 방사능 로션, 무슨 방사능 립스틱, 심지어는 뭐 방사능이 나오는 거를 몸에 차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고급 백화점에서 고가의 제품으로 팔렸어요. 가난한 사람 근처도 못 가고 부자들이 계속 방사능 크림을 바르고 로션으로 치장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암, 그리고 뇌암 이런 것들로 죽어간 거예요.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선교사역을 하던 한 선교사의 보고는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막 갑자기 신혈이 나면서 아이의 눈이 눈동자가 막 뒤집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혈이 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고열이니까 빨리 얼음이나 이런 걸로 열을 낮추고 약을 복용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얘를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바닷가로 뛰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서는 입을 벌리고 모래를 쑤셔서 아이의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다의 신이 관장하는 이 그 바다의 해변에 모래를 이 쑤셔 넣음으로써 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희열이 나가지고 온몸이 완전히 늘어져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를 입을 벌리고 그 흙을 집어넣으니까 애가 호흡에 막혀가지고 절명하고 죽는 거야. 근데 엄마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근데 자연적인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애정이 이 아이를 오히려 죽음으로 데려가는 거야.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도덕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치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에 안 좋은데 계속 니코틴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방사능을 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인간의 몸에 심각한 문제가 오잖아요. 기껏해야 자신의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인 것에 있어서는 더 심각한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이기심의 표현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릴 때의 최고의 수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혜택을 처음 입는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 자신을 꺾어요. 그건 고통스럽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떻게 빛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요. 그렇게 되어 살아요. 첫 번째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 되는.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쳐 죽이고 싶어요. 저 나쁜 자식, 저 죽일 놈. 그리고 복수심이 이글거리고 타올라요. 그때 그 복수를 실행에 옮겨서 주먹으로 쳐서 턱뼈를 부러뜨렸다고 칩시다. 자기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주먹에 맞았을 때 턱뼈가 부러졌지만 자신의 속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맘먹을 때 이미 무자비한 폭력을 당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쁜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에게보다 더 나쁜 일이 이미 자신에게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물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일체의 흔들림이 없이 사물을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사물을 볼 때 끊임없이 출렁거려요. 어떤 사람은 그 출렁거림이 아주 심하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출렁거리고 어떤 사람은 저럴 때 출렁거리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런 사물들을 대하면서 마음에 출렁거림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욕망은 욕망이 우리의 마음에 투사되어서 사물들의 질서를 뒤집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많은 불행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교인 한 사람이 좋은 직장에 오래도록 잘 다녔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회사의 돈을 관리하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욕심이 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회사 돈 몇 억씩은 이게 장부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며칠 정도는 써도 자기가 사용을 해도 표가 나지 않아요. 그 며칠 동안 주식에다 집어넣었어요. 올랐어요. 며칠 만에 팔아서 이익을 챙겼는데 몇 달치 월급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더 많은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재미를 보다가 주가가 떨어지면서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서류를 조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결국은 들통이 났어요. 그리고 모든 삶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욕망이 투사되니까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공짜를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죄 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공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공짜를 좋아할 때 문제가 생기냐면 공짜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에게 주어질 사물들에 대한 욕망이 투사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공짜를 바라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은혜로 무엇인가를 자기에게 해주어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남에게로부터 많은 것을 은혜로 공짜로 받았으니 자신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엄격하고 그런 공짜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물을 볼 때 자꾸 우리의 마음이 출렁거리면서 움직여서 욕망이 투사되는 거죠. 그때 그 흐려지는 우리의 판단을 올바로 잡아주게 만드는 것이 지혜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받을 때 거기서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확실하다는 거죠. 여기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그 말에서 읽어보면 믿을만 하오니 그런 뜻이에요. 신뢰할 만하오니 믿고 의지할 만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투철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심이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심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한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도 듣기 좋아요. 한 사람이 싫으면 목소리도 싫어요. 심지어 한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그 사람의 냄새도 향기로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5, 6년 전인데 자매 한 사람이 뭐 자매라 그래도 벌써 50대가 훨씬 넘었죠.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어떤 약속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를 일부러 찾아왔어요. 저는 그 자매를 아주 잘 알지는 못해요. 같은 교회에서 그냥 뭘 번 발치에서 얼굴만 보고 생활하고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그렇게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번 꼭 찾아왔었어요. 그리고는 저도 반가웠어요. 그때 인사에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시련이 많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서 제 인생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남겼어요. 그분은 저와 함께 제가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에서 한 그 당시에 30대 중반이 됐을까 약간 안 됐을까 했던 그런 자매였어요. 아마 온 교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부부였어요. 남편은 의사였고 아내는 음악을 좋아해서 늘 성가대에 같이 봉사하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그 남편을 불과 한 4, 5개월 사이에 불러가셨어요. 그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병의 암이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죽을 만한 어떤 잘못이 나에게 있었는지를 생각해 봤더니 가족을 너무 사랑한 것밖에는 지은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제가 가족을 사랑했나 봅니다. 사람이요, 3년, 4년, 5년 앓다가 정을 떼면서 떠나면 슬프긴 슬프지만 덜해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한숨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늘 느끼는데 근데 현실은 그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아이가 서너 살짜리가 있었는데 매일 저녁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언제 와? 아빠 어디 있어? 그럼 엄마가 아빠 보고 싶어. 응, 보고 싶어. 그러면 양복장에서 남편이 즐겨 입고 다니는 가죽 잠바를 꺼내준대. 냄새 맡아봐. 아빠 냄새 나지? 그럼 아이가 그 잠바에 얼굴을 묻고 막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 아빠 냄새 참 좋다. 그 다음에가 지하실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 한참을 울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의 음성을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의 냄새를 좋아하는 것 다 하나예요. 그런데 묻고 싶어요. 하나님 냄새 좋아하세요? 하나님 냄새 좋아하시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 냄새 풀풀 풍기면서 우리는 살까요? 하나님 음성 좋아하세요? 근데 어쩜 드라마를 볼 때는 빛나던 눈동자가 말씀 앞에서는 개슴츠레해집니까? 나는 웃음도 안 나오겠네. 뭐가 그렇게 우스우세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기독교는 진리 자체예요. 기독교를 통해 배우는 것은 진리의 신비한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물의 이치를 꿰뚫는 차원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인생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 15분, 30분이라도 세상의 번뇌와 속스러운 생각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용히 비워진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진리의 증거만을만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2년 전에 여러분 ES Bible 그 ESV라는 스터디 성경 산 기억나시죠? 엄청 팔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교회 마당에서 거의 1억 원어치가 팔렸어요. 책이. 오늘 집에 가셔서 ESV를 꺼내서 아무 페이지든지 탁 펴보세요. 그 책이 소리칠 거예요. 아, 처음 보는 햇빛이구나. 어? 안 읽을 거면 갖다 주세요. 선교지에 보내게. 읽으세요. 조용히. 단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세상 번뇌와 속스러운 잡생각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며칠에 한 번씩은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의 기운으로 자신의 마음이 꽉 채워지는 그래서 자신의 지성이 하나님과 뜨겁게 연애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애 경험 있는 분들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산전처럼 키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해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과 명예가 그의 마음을 그렇게 벅차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그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힘으로, 그 진리의 참된 맛으로, 맛으로서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자기를 지혜롭게 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비록 그 모든 하나님의 지식의 비밀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번뇌한 사색으로 불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성으로 그 말씀을 탐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누구이고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왜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지를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겼고 그리고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견뎠으며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던 힘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를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욕심이나 혈기로 인생을 망치지 않고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이길 수 없는 시련을 이기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견뎠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젖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사모합니까? 천년을 황제로서 살기보다는 단 하루라도 도를 깨달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합니까?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진리와 상관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불행과 고통은 그중 상당 부분이 과거 어느 시점에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거나 지혜롭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지식의 참된 빛 안에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미래의 삶에 얼마나 커다란 보상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더듬어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그 젖을 마음껏 먹고 젖에서 입을 뗀 후 엄마와 입을 맞추며 웃는 그 모습 속에서 아이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그 말씀에 참된 미각을 회복하고 진리가 주는 말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행복해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 후회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갈급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워지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순전해지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힘과 능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